오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가면서 우리 교도하십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리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림과 사면을 금으로 쌓고 날개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하늘과 아론의 쌓는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내가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에게 항상 처음 장막에다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라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지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에 이르러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음으로 하는 성소에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요약을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또 성막 우리가 그 좀 신비한 거고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 또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림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주부의 요약면을 참 살펴서 따라오면은 오늘 설교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으라고 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보면은 히브리서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탁월하심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내용을 이렇게 1장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3장에 들어와서는 모세보다 또 제사장인 아론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일러주고 있고 그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을 근거로 이제 8장에서 언급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 살필 내용은 더 좋은 성소에서 그리고 10장에서는 더 좋은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또 다른 키워드 핵심이 뭐라고요? 더 좋은 그걸 얘기해서 계속 언급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은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죠. 7장에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 주어진 제사와 지장 제도가 불완전해서 폐하고 새로운 제사와 지장을 세웠다 언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뛰어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쫓아서 제사장님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8장에서는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 그 주어진 제사와 지장제들은 뭐고?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완공당하면 모델하우스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이미 입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미 제시하는 말씀으로 두 구절 나눠서 1절부터 6절 그리고 10절부터 13절 나눠서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은 뭐냐면 그 연장으로서 이제 제사와 제물을 들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되 구약의 지상의 사역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구속 사역이 더 비교하면서 더 우월과 완전함을 살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구장을 세 번에 나눠서 살필 텐데요. 오늘 1장 10절에서 보면은 제물의 불완전성과 한시적임을 밝히면서 뭐는 더 나은 성소를 바라보게 합니다. 더 나은 성소.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했던 것보다 이제 돌아온 성소를 바라보게 한다. 11절부터 22절까지는 다음 주 살필 새 언약의 제사와 제물의 완전성과 영원성. 그래서 완전한 새 언약의 이 피로서 제사의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길이 열려짐을 일러줍니다. 자, 23절부터 28절은 단번에 성취된 새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을 이제 시작을 옛 언약에 의해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성막의 위치와 구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9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도나 모양에 따라서 이 이름이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사 거룩히 구별된 예배의 초시적 의미를 속에서 성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막. 그리고 겉모양이 휘장으로 덮여져 있어서 그것을 장막이다라는 쓰고 하나님과 사람이 여기서 만난다 해서 회막이라기도 하고 또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해서 증거막이다. 거룩한 하나님이 친히 임재가 구별된 장소로서 성막과 같은 의미에서 또 성소다. 그리고 율법에 들어있는 법규가 있는 그 안에는 은혜 베푸는 장소라고 해서 쉬은소, 속죄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제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된 곳이라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장에 있는 것은 지상에 있는 성소라서 세상에 속한 성소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모두 뭐요? 성막, 성소를 나타내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은 불완전한 것이고 열등한 것이라. 왜냐? 오늘 1절부터 그 10절까지 일러주고 있는데 오늘 살필 내용에 대한 그 각 절의 중요한 내용을 거기 언급해주고 있죠. 성막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막의 불완전한 것이고 또 열등한 것이다. 두 번째 2절에서 5절 말씀이 더 위대한 것에 모여 모형이기 때문이다. 하늘 성막에 대한 하늘 성소에 대한 모형이 이 땅에 하늘 장막 성소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은 백성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8절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9절에 10절 말씀인데 그런 양심상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하늘 성소를 바라봐야 할 이유와 가치와 당위성이 거기 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온전한 하늘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옛 언약의 상징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싶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실 임시 장소로서 장막을 짓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성막 건축을 명령하는 명령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말하면 성막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신약시대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예배의 초소인 이곳 교회나 다 뭐요? 불완전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지상의 불완전한 성소에서 뭘 바라봐요? 완전한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 9장 1절에 10절, 그래서 옛 언약의 성소인 성막에 대해서 기록함으로써 더 나은, 더 좋은, 그죠? 성소, 온전한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제사제도가 시행됐던 그런 성막을 먼저 설명하면서 구약의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막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일러줘요. 그 구조에 대해서 기록한 후에는 이제 5절에서 이렇게 일러주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그 히브리 저자가 말한 것처럼 대략적인 구조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 대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그리고 35장에서 40장은 다 성막 짓는 것 규정과 그런 건축 양식과 그 내용물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외형은 가로가 옆에 가로가 25m 한 50규빗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보통 손가락 여기부터 여기까지 봐요. 한 45cm 또 뭐 50cm 정도 되는데 그래서 대략 25m 하면 50규빗 그러니까 성구성에서 규빗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세로가 끼락지가 100규빗 정도 50m 그 정도의 크기로 모두 흰색 천으로 이렇게 둘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막의 중요한 개념인 바로 거룩함과 성결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뭘로 나누죠? 성막 안에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는 휘장이 두 개 있죠? 여기 파란 휘장 있죠? 보이고, 빨간, 파란색도 보이죠? 그림상으로. 두 개의 그 휘장이 있어요. 그 딱 가로 막아서 안쪽을 뭐라 그래요? 지성소. 그리고 또, 지성소의 다음 공간을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울타리를 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는 아니고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 이 성소문 거기 보이죠? 그림에 성소문. 이 동편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희생제문을 불러 태워드리는 바로 노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27장 또 38장에 표현되는데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나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노드로 만든 물둔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짐승의 피가 묻었으면 손으로 닦고 이렇게 씻고 하는 물둔벙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두 개의 이제 공간이 있고 방이 있는데 첫째 방은 모두 천으로 덮여진 천막으로서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은 성소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출입해요. 제사장들만. 이제 뭐, 양잡고 소잡고에 대해 양을 데리고 올 때는 성소 안에까지, 성소 뜰까지 오겠지만, 성소의 휘장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오른쪽에 보이죠? 떡상? 예. 전설병대라고 해요. 전설병.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있죠? 금촛대가 있어요. 출애굽기 35장에. 그리고 향을 피우는 어디요? 분향단이 거기 보이죠?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3절에 보니까 히브리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그네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여기 그림에는 분향단의 그 금향로가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
성소에 있죠. 근데 히브리 기사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이 이렇게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지만 대제사장은 그 시온소 속죄소라는 그 언약의 뚜껑에 피를 뿌리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누구만? 대제사장만. 그래서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때 1년에 한 번 그 속죄제사의 향을 피운 향로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고 그 연기로 속죄제를 가려운 것이 이제 레위기 16장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휘장 뒤에 성소의 휘장 뒤에 지성소 그 지성소에 이르게 되죠. 출애굽기 26장인데 이 휘장에 성소로부터 분리된 이곳은 오직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며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도록 허용된 것이 레위기 16장에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 불리는 이 언약 상자가 놓여 있는데 이 언약궤는 좀 더 자세히 보이죠? 휘장이 있고 그리고 칸칸이 다 이렇게 금칠한 그 대가 있고 언약궤가 안에 있어요.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길이가 두 규빗 반, 넓이가 한 규빗 반, 높이가 일 규빗 반. 그래서 이 규빗을 아까 얘기했죠? 사람 팔꿈치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면 한 45.6cm로 계산한다면 길이가 약 114cm, 넓이와 높이가 각 68.4cm 이렇게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언약궤의 안팎으로 정금으로 쌌어요. 아카시아 나무지만 그래서 금 도금으로 싸고 윗부분에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뚜껑은 정금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시은소 은혜 베푸는 자리다. 또 속죄소 이렇게 부릅니다. 이 속죄소의 양끝에 좀 더 잘 보이죠? 이 속죄소의 양끝에 언약궤의 안팎을 정금으로 싸고 또 금태로 만들고 속죄소 양끝에 그룹 둘을 속죄소 한 덩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뚜껑에 같이 이렇게 그룹 둘을 만들어서 날개로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고 그 얼굴이 서로 마주대어서 속죄소를 향하게 합니다. 이렇게.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그래서 언약궤는 금고리 네들 부착하고 아카시아 다음에 이것도 금으로 싼 두 개의 채 끼워서 두고 있고 이동할 때는 옆에 지장들 보이죠? 그렇게 언약궤를 어디에 메요?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됩니다. 가마처럼 딱 메게 돼 있어요. 이렇게 메라고 출애굽기 25장에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 가면서 이들이 언약궤 운반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을 때는 어디다 실었어요? 베스메스에 가는 소에다 싣고 그죠? 그래서 결국 우사가 죽는 일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일러줬던 겁니다. 그림대로. 그래서 이 언약궤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이런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었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율법을 기록한 언약의 돌판, 두 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뚜껑, 이것은 덮궤라고 표현하지만 아까도 했죠? 일명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혹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란 죄와 허물을 가리고 이 덮어주는 행위, 그런 의미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덮궤로 날개를 펴고 있는 이 천사 모습, 두 그룹의 조각들이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막을 다시금 묘사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놀랍게도 금향단이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사절에 있죠.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속죄의 향을 피운 향로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향로의 불을 성소의 분향단에서 취했던 것으로 볼 때 분향단과 지성소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분향단이 마치 지성소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면전에서 최종적인 뭘 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미 받듯이 뭐하고 있다고요?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속에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렸던 이 향은 뭐다?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이게 이 금향로가 뭘 뜻한다고요? 성도의 기도를 뜻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는 이제 휘장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두 개의 휘장들이 사용되어 있죠. 두 개의 휘장.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두 개의 휘장이 있죠. 하나는 외부에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문을 가리는 휘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소에서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휘장이 있어요. 크기도 같지만, 왜? 사이즈 자체가 폭이 같기 때문에 크기도 같지만 중요함은 다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모양이 조금 차이가 나요. 이 성막 휘장은 청색, 좌색, 홍색 실과 간행의 꽃 배실로 평범한 무늬를 만들어 놓았지만 지성소의 휘장은 청색, 좌색, 홍색, 간행의 꽃 배실로 뭘 만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그룹들을 공교하게 수들 놓아서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이 성소 휘장에는 없는데 지성소의 휘장에는 그 그룹들의 모양이 있어요. 보이죠? 그룹들의 모양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천사들을 지칭하는 명칭이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룹과 스랍 이렇게 불려요. 그룹으로 불리는 천사들은 창세기 3장 24절에 처음에 언급되는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룹이란 명칭은 천사들의 역할은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 안에서 사단과 죄의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그런 천사의 그룹 천사의 의무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명칭이 스랍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언제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스랍 천사들의 역할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 휘장에 이 그룹을 수놓은 것은 무슨 뜻인가? 지성소는 천사들에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거룩한 장소임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성막 중에 가장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의 출입문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 성막 뜰에 있는 그 동편에 있는 문 있죠? 성소문. 거기를 지나야 되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 휘장문을 거친 후 다시금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야 거기에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만큼 비밀스럽다는 거죠. 지성소에는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또 비밀이 충분히 거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고 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장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눈이 보이게끔 그렇게 있는 그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룹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렇게 휘장에 수놓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속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이 갈라졌다는 것이 어떤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이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 두께가 거의 한 10c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찔 수 없는 건데 그것이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직접 열려진 거예요. 이렇게 지성소와 함께 들어가서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스러운 은혜 이것이 과연 뭐냐. 그래서 옛 언약의 성막의 지성소는 과연 뭐냐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영광이 가득 찬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성막 짓는 역사가 이제 끝났을 때 성막은 순식간에 위로부터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게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세가 감히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이에요.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 영광이 어디서부터 시작한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지성소로부터서 그 영광이 충만한 이 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막 전체를 다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성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휘장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들을 그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까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와 이스라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임재와 그 충만함이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됐다.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눈으로 보았는지 귀로 들었는지 손으로 만든지 그 체험의 방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한가운데 역사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덮었던 구름을 보는 것만큼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었고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떠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 그 영광에 인하여서 빛이 났다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예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은 또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확실하게 또 확인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의 평안, 그리고 능력, 이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 영혼이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이 주는 뭐가 평안을 선물로 누리게 됩니다. 이런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가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지성소가 바로 어디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 그래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곳.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는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또 누리고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향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럼 죄 지음부터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멋대로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죄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삼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성숙함도 다르고 또 느껴지는 체험과 경험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사람만이 뭘 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평안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광을 생명과 같이 지키기 힘쓰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찬송 불렀어요.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그래서 이 첫 번째 지성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자, 두 번째 옛 언약의 장막인 성소인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에 죄가 용납되지 않는다. 죄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철저히 회막 그 휘장이 가로막혀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실에 한 번 들어가는 것 외에는 차단됐어요. 대제사장 말고는 아무도 그 부대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제사장도 그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속죄죄를 드리고서 거기에 들어갔어야 돼요. 죄 있는 상태 속에서 거기에 임하게 되면 어떡하죠? 내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이고 죄는 용납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그 앞에 서게 되면 다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온몸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하는 제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뭐 없이는 피 없이는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특히나 죄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휘장을 열고 시성소에 접근하면 그 결과는 뭐다는 얘기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레위기에 1장 1, 2절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마도 아론의 두 아들들이 머무르고 지성소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1년에 한 차씩 들어간 것을 호기심 때문에 들어간지 몰라도 그가 그 결과로는 어떻게 했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지성소고 또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돌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죠? 죽는 거죠. 그래서 아론한테 하나님은 아론한테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하죠.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 것을 명령하고 또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그 공식적인 장소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죄된 몸으로 하나님을 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우리가 그 속죄에 대해 피해의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로부터는 힘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만날 수가 없는데 또 죄인이기 때문에 만나기 두렵고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래서 세 번째 시성소는 어떤 것이라는 얘기예요? 옛 언약의 시성소는 피가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해요? 피.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배울 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그 희생의 제물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시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대제사장이 자신도 이 핏불임 갖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음을 면케 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도 피를 의지해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라도 마찬가지죠. 예배라도 지성소에 들어올 때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피로 얼룩진 심령에 이 피 흔적 갖고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곳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찬송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내 삶 속에서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하며 들어오는 예배자 입장 속에서 내가 뭘 의지하면서 주 앞에 예배하고 나오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습관을 쳐 나오는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처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주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은혜의 지성소로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소 속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 4장에 있는 우리 말씀 살핀 것처럼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찬송가에 있는 그 찬송의 가사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그 중심 갖고 나와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에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미의 제목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예수의 피를 의지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핏자국이 내 가슴 속에 동일하게 선명하야만이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이신 영광과 뭐요? 평안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마디마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금향로처럼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 또 그것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는 이미 지성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라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눈을 감고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쉬고 날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안전하게 한 번으로 단번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려주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를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 위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의 흔적 그 피를 흘려서 그 피의 공로를 갖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손과 발에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그 보혈의 피가 얼룩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보혈의 피를 입고 주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낮아지더니 삶에서 죽음으로 내려가는 이 고난의 결정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의 공로로 멸망으로 타락으로 떨어져가는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같이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임재에 우리는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그 영광의 능력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도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성막의 이 지성소는 아까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죄가 용납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또 피가 필요한 것이 곧 지성소의 모습이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야 하는 곳.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씻음 받고 가려움 받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는 지성소 같은 교회, 예배 처소. 이것이 곧 우리의 예배 주사가 되고 또 우리의 지성소가 되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다. 우리 그 어제 토요일날 비유라는 단어 쓸 때 파라볼레라는 말 했어요. 뭘 팔아볼 거냐라는 묻는 말이 아니라 헬라의 단어가 파라볼레인데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옆에 둔다. 그래서 옆에 딱 둠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죠. 드러나게. 예. 제 옆에 누가 있으면 장동건이 있으면 제가 못생긴 게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고요? 비유다는 얘기예요. 비유.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 장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란 누구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개될 신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언약으로 말미암은 이 장막, 성막, 성소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장막의 모형이고 상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 성막에 드려진 예물과 제사도 모형, 모형이에요. 모형. 샘플이에요. 그 육체의 예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거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기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눈으로 보여주는 확신해주는 그런 성막을 짓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이 언약적인 사실들을 눈으로 보여주고 확증시켜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그 계명을 받고 내려오기 이전에 이 땅에 있는 그들은 뭐였어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뭘 송아지 우상을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보고서 노했죠. 모세 없이도 그분 노해서 거기서 이제 삼촌을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우상숭배할 것 없이 그렇게 딱 보여준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죠? 그리고 이제 모형이 되었고, 이제는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 것을 통해서 그 완성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우상이 아니라 이 완전한 성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늘장막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처럼 또 결과적으로 그때에는 그죠? 하나님의 과하시는 그곳에는 뭐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외형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을 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세워서 그 안에서 죄사하는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신 것은 주만의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과 사귐이 비로소 가능하게 됐던 것이고 이 제사를 시행한 장소가 성막이었고 성막에서 주인공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의 제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교회에 대한 위대한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원형이 나타나면 모형은 아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매년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레위기 16장 말씀처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 것은 아직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단번에 모든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면 매년마다 반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드려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성소에서의 속죄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나타날 뭐를 온전한 속죄제사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단번에 주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모형. 모형. 그 첫 번째가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이 그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놀라운 경험하신 은혜의 장소로서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던 것처럼 하나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 안에서 드려진 화목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는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목을 받은 먼저 받은 우리도 뭐라고 하죠?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서 화목하도록 고린도서 5장 말씀처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한 성막에서 죄인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죠?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막에서 죄인들이 거룩한 제물을 드릴 때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뭐요? 찬양과 기도 헌신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 또 고난과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 물리적인 어려움 당하는 그런 히브리 성도 독자들한테 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이 모형했던 성막을 소개하면서 하늘의 더 좋은 성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에서 배교하지 말고 더 나은 본향 이제 11장, 12장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것을 사모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복이 언제 이렇게 날마다 예배의 초소에서 시성전에 나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입고 나올 때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 평안을 경험하는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